거의 2주간에 걸쳐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5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예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록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의 죄의 결과이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기억하게 된 시인은 이제 이런 자신들의 형편을 여호와께서 기억해달라는 간구로 예가의 마지막 장을 시작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시인은 여호와께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형편을 기억하고 또 주목하여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해서 봐달라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자신들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니 집까지도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는 생존에 필수적인 물과 나무도 자유롭게 얻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은 마을의 우물에서, 나무는 산이나 들에서 그냥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마을과 산 모든 곳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복자들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시인은 이를 우리의 목까지 눌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까지 추적당했다는 뜻으로서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결과 9절과 10절에서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굶주림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도성에서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하고 주목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을 빼앗겨 이렇게 억압당하고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주목하고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이유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해줄 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현재 자신들의 형편을 아버지 없는 고아, 자신들의 어머니를 과부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어머니는 시온을 의미하죠. 1장 1절에서도 시온은 과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 이방인들은 모두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그 모든 땅을 빼앗기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인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인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유다는 이후 내내 앗수르의 속국으로 그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앗수르가 멸망한 후에는 애굽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이방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시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방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업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 11절에서 18절까지에도 시인은 계속해서 시온성 안에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탄식합니다. 청년과 아이들, 노인과 여성 등 모든 세대 각양각층이 어려움을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된 모든 상황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죄의 결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애가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시인은 민족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탄식하면서도 이것은 마땅한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이미 경고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2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시인은 눈물로 부르짖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언약을 파기한 자신들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시인은 이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소망을 두면서 그의 노래를 마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19절과 20절에서 시인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이것이 끝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구해줄 그 누구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신들을 회복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셨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처음 읽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하면서 놀라다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되기까지 고통받도록 놔두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침묵하시나? 그래서 더 나아가 왜 이런 내용이 성경 속에 있나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심판하시는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신약의 하나님이 절대 같은 분일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극명하게 보았듯이 인간의 심판의 목적은 철저한 파괴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다시는 배반하지 못하도록 끝을 보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자기 과시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성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슬프다 슬프다 애통해하던 시인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노래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 즉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할 자신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후에도 여러 번 죄로 무너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탄식하는 이 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죄를 다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용서하심을 넘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겠지만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여정 중에서도 가장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좌우를 둘러보면 소망을 가질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친구라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모든 것을 일자리를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또 꿈을 포기해야 하는 등 모든 것을 잃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앞이 막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삶이 고단한 건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믿어 좋은 게 무엇이냐고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내 눈높이에서 지금 이 순간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은 늘 오르시며 그 고통이나 하나님의 침묵이 영원히 지속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6권 성경 전체의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통해서 어떤 절망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도전합니다. 시인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탄식하다가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탄식하며 회개하다가 놀랍게도 그는 주님께 회복시켜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절대 자신들을 진멸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슬픔 주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비참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게 되면서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회복하실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